온 세상에 빛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분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이처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초에 구별하시고 제정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여 아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고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교만을 낮추어 겸비한 신령을 주시고
아멘.
모든 세속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므로 오늘 말씀이 살아서 백성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의 영육간의 삶에 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나는 너무 바쁘게 지내야 하는 친구 있어요? 바쁜 친구. 손을 슬쩍슬쩍 드는데 왜 바빠요 친구들? 아, 학원 때문에 너무 바빠요. 학원 가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반은 별로 바쁜 친구들이 없나 봐요. 아직 계약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계약하면 또 바빠지죠. 선생님은 지난주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선생님이 일을 하는 곳에서 바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 자, 선생님, 우리 친구들의 엄마나 아빠가 바쁘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응, 자주 하시죠.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바쁜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엄마는 왜 바쁠까? 아, 집안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엄마 청소도 하셔야 되고, 우리 친구들이 옷 휙 벗어놓은 거 빨래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먹은 거. 그리고 친구들이 숙제 하나 안 하나 또 봐주셔야 되고, 아가트 봐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셔야 돼서, 엄마는 하루가 너무너무 바빠요. 바빠. 엄마가 너무너무 바쁜데 아빠는 그러면 안 바쁘실까? 아빠는 바쁘세요. 아빠는 일하고 오시면 풀풀 주무세요? 아빠는 그러세요. 아빠는 일하고 밤에 오니까 맞아요. 아빠들의 이 기가 시간이 다 나타나는데 자, 우리 아빠는 일을 하시느라 우선 바빠요. 우리 각자의 일터로 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피곤해서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셔서 딱 쉬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에 엄마가 있으면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또 아빠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바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아빠 잊어버릴까봐 우리 친구들이랑 놀아주셔야 돼서 또 아빠도 바쁘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바쁜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바빠요 안 바빠요? 선생님이 보니까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왜 바쁘냐면 학교에 딱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으면 놀아야 되는데 어디 가야 돼요? 학원을 가야 돼요. 이제 학원을 가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원을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도 배워야 돼?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 우리 친구들 피아노 배우는 친구들이죠. 피아노 한 거 가지고 피아노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태권도 한 거 가서 태권도 배워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미술학원 가서 미술을 배워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 저걸 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본 중에 저걸 다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린이들도 바빠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무너무 바쁘구나 하고서 안 바쁘실까? 맨날 쉬실까? 하나님께서도 바쁘세요. 그럼 하나님 왜 바쁘실까요?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느라고 바쁘세요. 맞아. 그렇기도 하고 또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이 행여나 다치진 않을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늘 살펴보느라 바쁘세요. 여러가지 바쁜 일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림을 밝히는 친구는 나를 위해서 화가가 돼서 멋진 화가가 돼서 나에 대한 멋진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는걸 하셔서 더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노래를 잘하는 친구에게는 아, 이 친구는 우리 음악 선교사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남을 고치는 걸 좋아하고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의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이랑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주기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능력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 가 있든지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서울중학교의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좀 다릅니다. 아, 학교 때 신학과 예, 공부하던 시절에 이 설교자가 안에 서서 인사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토의 주제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선 그 대언자로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깊이 머릿속에 인사하는 게 조금 그게 안 어울리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오자마자 뻣뻣하게 서서 또 설교하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절충안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그저 너무 이렇게 깊이 인사하지도 말고 그냥 서서 시작하지도 말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저는 그것을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안 지켰나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설교 시작 때는 너무 공손하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오늘 찬양대 정말 앵콜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
감동적으로 마음이 와닿는지 그 마지막 아멘하는 순간에 그냥 제가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 정말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삼육대학에서 설교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사경을 마치고 삼육대학에서 사경을 마치는 안식일 설교를 삼육대학교에서 했는데 거기 찬양 정도는 수가 굉장히 많고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아주 뭐 그 멤버가 참 화려합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듣고 나서 저는 서울중앙교회 찬양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아멘.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오늘만 아니고 평소에도 이만큼 좀 올라오셔서 잘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찬양대는 한식일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안식일 시간에 참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이제 성교를 순서를 주셨는데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사진 찍는 게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어디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제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런 사진들이 있었나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항상 사람 앞에서 또 마음속의 동기까지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1년 3월 3일에 제가 서울중앙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첫 대목에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 이 서울중앙교회의 목사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첫마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공동의 유익과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희생으로 얻어진 공동의 유익은 다시 개인들에게 재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탁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를 자기 편에 서는 목회자로 기대하지 마시고 올바른 일에 정의에 굳게 서는 목회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닌 말씀의 원칙,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준으로 사시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될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통해서에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초단식일에 부탁드렸던 대로 우리 모든 서울중학교의 성도님들은 그동안 많이 헌신하셨고 희생하셨고 여러 면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협력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의 환경에 분위기에 상당한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함께 우리가 헌신한, 우리가 희생한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결과로 얻어진 그 유익을, 그 분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 간증과 같은 편지를 주셨습니다. 어느 교우님께서 본인이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보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장로교 천주교 감리교 또 안식일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곳을 다녔지만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 중앙교회를 어떻게 이제 누구의 안내로 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다. 아무에게도 그분에게 어떤 말을 건네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을 느꼈고 그 순간에 내가 다녀야 할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헌신한 결과 이 교회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껏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상당히 힘들고 고달픈 여정이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에 그 말씀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러한 격려와 용기 주시는 말씀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저에게 그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격려와 용기를 주신 그 말씀 그 모든 영광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두를 남김없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섭리에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앙교회 오기 전에 제 목회 사역이 21년이 끝나고 22년째 이 중앙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사역 기간이 12년입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5년간의 중앙교회 목회는 저의 전 목회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활력을 부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개인 신앙에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기간 중에 끊임없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인도하심 그리고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종종 정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분에 넘치는 격려와 또 지원을 받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말 그런 많은 지원과 사랑과 격려를 보여주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5년을 돌아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름을 열거하면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하다가 혹시 누가 하나 빠지면 또 가는 말이 섭섭할 것 같아서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목회실에 동역자들이 5년간 여러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부목사님이 세 분 계셨고 남전도사님이 또 세 분이 계셨습니다. 여전도사님은 워낙 뿌리가 든든해가지고 한 분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전도사, 교육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함께 협력해서 신실하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봉사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최근 수년간 함께 일했던 우리 뭐 다 아시니까 뭐 이름을 거론해서 고생했습니다. 우리 권준희 전사님, 또 진상수 전사님, 김석근 목사님. 사실 그 목사들의 사회도 인간들의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함께한 이 세 분들이 얼마나 참 좋은 인격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을 가지셨는지 제가 일하면서 뭐 부담 없이 아주 소신껏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세 분 다 또 유능하고 또 설교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셔서 아주 정말 힘있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목회자들이 아무리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교회 주인격인 장로님들의 협력과 헌신과 이해와 지원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협력하시고 지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허물들을 잘 덮어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큰 대화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근에 그 남집사님들의 헌신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남집사님들이 많지 않고 개인적인 그 일의 양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최근에 교회 여러분들의 남집사님들이 부활이 되셔서 이 교회가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 남집사님들이 앞으로 장차 이 교회 또 기둥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집사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는 여집사님들의 손길이 없으면 교회가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매한 시기마다 거의 600명에 가까운 그 식구들의 식사를 제공하시고 또 거두어 주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매 안식일마다 풍성한 식사로 우리들을 공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신 모든 여깃단인데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뭐 식사뿐이 아니고 수금 또 아침에 모든 사소한 일에 우리 연출하는데 수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유지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교회 미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그 숨은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동호회 식당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뭐 최근 달에 계산해 보니까 한 12만에 가까운 연인은 한 12만에 가까운 식객들에게 고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그 큰 손, 그 부지런한 손들에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빛샘에서 봉사하는 우리 30여 명의 청년들과 또 지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노인 어르신들께서 장차 하늘 구원에 참여하시려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또 2부 예배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일 근거제가 돼서 상당히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본당에 오셔서 참 많은 봉사를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2부 예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봉사하신 여러 손님들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사냥경들에 대해서는 제가 임소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여러 운영과 예배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신 각부의 모든 책임자들 재직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 사업에 봉사하신 여러 지도력과 또 지도하신 분들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서울중앙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 사업이 지금 아주 날로 번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매 안식일마다 정말 자유롭게 어디 다닐지도 못하시고 늘 이 골방에 들어와서 이 교회 헌금을 헤아리고 이 재정사 사역에 수고하신 재무실의 직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 내내 긴장하면서 이 방송 조정하고 계신 분들 정말 그 스트레스를 좀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한 5년간 그 제가 수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테이프가 복사돼서 도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그 테이프에 봉사하신 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먼 거리에서 저녁 또 안식일 예배 모든 행사에 잘 참여해 주시고 이 교회가 풍요하고 또 든든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하신 모든 교인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교회를 잘 못 오셨지만 이 마지막 설교 예배에 함께 오신 손님이 아닌 손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 되셔서 끊임없이 교회 주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신앙을 갖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나는 날이라서 걸음이 좀 깁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 다시 와서 하라고 해도 못하니까 오늘 좀. 제가 뭐 의도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혹시 제 개인의 성격이나 제 결함과 부족함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든지 혹은 섭섭하셨든지 혹은 불쾌함이 있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씻어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 가진 성격을 하나고 계신 분들은 수백 명이기 때문에 일이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워낙 그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렇게 많은 분야에 잘 이렇게 관심을 써주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비록 실수를 하지만 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다 우리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인사이동한 것 보니까 서울중앙교회에 눈 밝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서울 서정원 앞에 영역에서 모실 수 있는 사람 중에 최선의 목회자를 모시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합회에서도 잘 배려해 주셨고 또 이 중앙교회를 앞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된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매우 용성이 있고 또 진실하고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아마 그분이 오시면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 줄여야 될 겁니다. 저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고 또 설교뿐이 아니고 그분의 인품이나 생활이 아주 좋은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옆에 대상 사람이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이승동 목사님이십니다. 또 인사는 조금 내려가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대성 산업이 물러가고 승동교회가 옵니다. 그래서 아마 훨씬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상의 협력과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안식일 설교로서는 184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번호가 보니까 184번입니다. 그동안 내렸던 183번의 안식일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그 많은 설교의 흐름은 그 마지막 포커스는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인류의 역사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버려지고 죽게 된 인간이 다시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 그것이 지구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지구의 역사를 어떤 학자가 세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창조를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이게 대단히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를 gener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세대가, 인간의 세대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degeneration. 이 D라고 하면서 망가졌다, 파괴졌다. 그 뜻입니다. 시작된 이 세대가 파괴됐다, 망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은 regeneration. 다시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 세대가 시작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이 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철저하게 선과 악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의 내막을 모르면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가 없고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서면 현실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패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는 이 선과 악의 싸움, 즉 역사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대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교관단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본인이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영적인 싸움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초대교회에 한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이 막 시작되는 이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다 드리려고. 팔고 나서 보니까 그 액수가 커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떼고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 속을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기 좀 사단이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성령을 속였다. 그가 처음에 그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그 일어났던 그 동기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후에 그 성령을 속이고 사단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사단과 성령의 역사가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단의 영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생각, 불의한 생각,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단만 우리의 생각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생각에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두 생각 중에 시시로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에 굴복을 많이 할수록 사람은 점차 그의 삶이 개성이 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의 생각에 자주 굴복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점점 수준이 떨어지고 점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사단의 생각에 굴복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여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러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을 배방하게 되고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성령께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두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마음속에 깊이 늘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굴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영의 싸움 쪽에서 악령과 성령의 싸움 쪽에서 늘 성령의 굴복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싸움이 시작된 시점이 이 지구상에서 이 싸움이 공개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들을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던 말씀을 종합해서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말씀들 또 보셨던 그림들 이런 것들을 다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지난번에 했던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말은 반복되지만 같은 설교는 아닙니다. 선악의 싸움은 이 위대한 이 절박한 선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감추어진 채로 하나의 매개물로 나타난 뱀에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단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이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건 전쟁의 선전포고입니다. 네가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싸울 것이다. 네 후손, 네 대자들도 그와 싸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너는 머리를 상할 것이다. 치명상을 입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를 상하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 엄숙한 선과 함께 선악의 싸움의 역사가 우리의 신령 속에 지구의 역사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아시는대로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 사용될 때 여자는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교회,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몬 계시록 20장에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여자의 후손, 이 싸움의 주인공은, 가장 중요한 중심 주인공은 갈라디아 4장 4절과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세 주인공 사이에 끊임없이 선악의 싸움이 벌어져 왔습니다. 여자 교회와 뱀 사단과 아들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치열한 전쟁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거의 성경 역사로 말하면 6천년에 이어진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뱀은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입니다. 어둠은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본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 번도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로 남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으로 등대로 세워졌습니다. 이 성령의 세력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언제나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은 사단은 자기 배신에 이 땅의 세력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여자,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과 권력자들이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어떤 역사를 해왔는지 간단하게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도표 한 장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진행된 모든 선악의 역사의 싸움이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선 여자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공격하고 모살게 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바로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것이 용입니다. 이 용의 세력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후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러한 세속의 나라들이 출현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셨습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여자 이스라엘 이 땅에서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들을 전멸시켜야 여자의 후손이 안 나올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않아야 자기의 머리가 상하지 않고 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열절되지 않았고 마침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땅의 또 나라와 세력들은 그분이 남기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늘로 하셨고 이제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나누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잠깐 열국의 시대가 있었고 그 열국 사이에서 작은 불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점점 강해지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이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감정을 가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세밀하게 검토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으로 역사에 천년 이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보면 담지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담지 후에 상처와 나음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살아났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가 살아남은 역사를 거의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난 로마 교회가 공격할 최후의 목표는 남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용과 여자 사이의 싸움이에요.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선악의 마지막 싸움, 로마 교회가 남은 자손을 공격할 때 그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신약성에 300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천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모든 악인들이 죽은 가운데서 사탄, 용이 혼자 남아서 이 흔쾌한 지구에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 이상에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가족들과 하늘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원래 사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립이 되고 악인들은 다 일시 부활했다가 멸망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속의 이치요, 이것이 구속의 도리요, 구속의 선. 자,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어나 있는 로마 교회의 역사를 잠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기가 있었고, 313년의 밀란 침략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을 때 로마 교회가 교황권을 확립하고 일어났습니다. 종교화 시대가 있었고 1798년에 교황권이 프랑스에 잡혀가서 죽음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고 1929년 나페란 조약을 통해서 교황권은 다시 부활해서 오늘날 거의 온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책에 보면은, 바티칸 암살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영향력은 기독교 지역은 물론이고, 이슬람 지역, 불교 지역을 포함하여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 생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판 군주체제에 비유될 수 있는 교황청은 이미 세계 초강대국에 속해 있으며, 실제로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다. 교황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군주입니다. 교황의 정책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정책과 동일한 비중을 갖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오늘날 온 세계를 좌우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국가의 정치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치가 돼도 별 도리 없이 세계 정치가 돼 영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쌀 시장 개방하라 못합니다. 지금 우리 못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쌀시장 개방하라! 결국 우리는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다른 세계적인 정치가들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교황의 정치적 권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정치적 권세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잘 깊이 모르시지만 그 이름만 들어서 아시는 제수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온 세상을 뒤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한 잡지에 이런 만평이 실렸습니다. The Earth라고 하는 지구를 The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물고 있습니다. 이 캐톨릭 철지라고 하는 고기를 뒤에서 제수이트라고 하는 고기가 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이 사슬의 형태가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영향권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수이트를 지배하는 힘은 사단입니다. 그들의 입단식, 그들의 배경을 좀 집가로 보면 거의 사탄의 모습에 가까운 모양으로 그렇게 입당을 하고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내려다보시면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세력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구원을 주는 교회가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온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개인적으로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황의 권세는 굉장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이 찰스 왕세자는 결혼 날짜를 잡아놨었는데 그것이 장례이랑 겹치니까 결혼을 연기하고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200여 명의 가장 세계적으로 유력한 지도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좀 어둡지만 저기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거물급이 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시신 앞에 조아리고 있습니다. 저기 부시,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클린턴, 국무장관, 뭐 이런 굉장한 민계 그 거물이 이 앞에 손 모으고 무릎을 꿇은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교황에게 위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남의 교회 그렇게 비난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선한의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교황이 된 베네딕토 16세는 취임 초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를 반드시 재통합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종교를 다 통합해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합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관심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런 일이 지금 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젠가 이 일이 성취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불신이 작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법을 순종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핍박하는 세속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대립함으로 선악의 싸움은 절정을 이루고 끝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신실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매일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가 워낙 영향력이 있고 워낙 신실한 사람이고 워낙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 제외하고는 자기 집에 어디 집이 걸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단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저런 법을 섬기느냐 라는 생각 말고는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말고 다른 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대로 안 하면 사단을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사람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선악의 싸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법을 지켰고 결과는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으려 해도 결과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예언인 바사에서도 거의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아하수로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한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함을 시작했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그 백성 중에 흩어져 모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올 때 영치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그 이상한 법률을 지키는 자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받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보고해 드리리다. 자금이 필요하면 제가 다 될 테니까 그 이상한 법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들은 바사 나라에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법도 물론 지켰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에스더의 역할로 극적으로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인간의 법과 사람의 법의 싸움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싸움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다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제단에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이제 시기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새는 뭐가 들려있습니까? 칼이 들려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끼 양은 하나님의 법이요 땅의 소산은 인간의 법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비록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인간의 법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러한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예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대립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는 그 계명의 중심 네 번째 계명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변경된 십계명에 보면 세 번째 주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이미 대립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주위에 다니는 사람도 사단의 백성이라고 절대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 예배에 의해서 완전히 인간의 운명이 갈라질 때가 조만간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니아 설명드렸듯이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 속에 그 내용은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그 역사적 관찰과 배경과 그것들은 상당히 예리하게 관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역사가 다른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살아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심지어 기독교의 주인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흥추한 것이라며,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참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고 있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쓴 기록이 아닙니다. 소설가가 쓴 글입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제 결국 교황은 마지막 때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1998년 5월달에 내린 교서 중에 내용은 On Keeping the Lord's Day Holy, 주의 날을 성수한 일에 대하여, 그 87개 항목 중에 67번에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날인 일요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이게 안식일에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까? 사람과 모여 화목하게 되고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요일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이 자연의 그리스도인들을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요일을 강제 휴일로 정하고 이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것이고, 그 일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Future for America라고 하는 잡지 속에 99년 7월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홉 개 항목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말을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것이 앞으로 사람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7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에게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숨겨진 문서가 아니고 잡지에 공개된 문서입니다. 이런 일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미 사실은 유력한 정치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꼭 부시같이 생겼죠. 실제로 부시를 풍자한 것입니다. 그가 재선을 위해서 선거운동할 때 2004년 2월 26일 다이토나 비치라는 뉴스 전문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경험할 교황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죠. 알고 있어요? 조만간 분위기가 마련되면 이 일요일 강제쇼법을 만들고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오면 모든 인간의 운명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벌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잠시 살기 위해서 인간의 법을 따르느냐, 이 선택이 결국 우리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선악의 싸움의 그 복잡한 과정을 네 단계로 설명하면 이렇게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선악의 싸움은 교황권과 미국이 합친 세력이 온 세상을 하나로 묶을 것이고 일요일을 깃발로 그 상대 세력의 남은 자손은 안식일 깃발로 이쪽은 악령의 강신술 전술로 저쪽은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선악의 싸움이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먼저 그림과 2차이다 3차의 싸움을 그림으로 다시 합쳐놓으면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미 다 보신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선악간의 싸움의 도도는 아담과 벤 사이에 그런 싸움이 있었고 아벨과 가인 사이의 싸움, 홍수와 바벳탑의 싸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애굽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교회 백성들이 이제 십자가 위에 나타나는데 그 뒤에 로마 교회가 그들을 비방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들이 다시 이제 로마 교회와 미국의 연합된 세력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 선악간의 싸움의 구도와 전체가 이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정리한 역사는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특권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헛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박해가 있었고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종교 암수가 있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미국으로 개신교가 이주해 가서 큰 세력을 이뤘지만 다시 타락하게 되었고 남은 자손이 일어나고 다시 교황권이 부활하여 마지막 싸움을 싸운 다음에 다시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역사의 굴레 속에서 지금 헛바퀴를 도는 시간,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살고 있는데, 그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대대연입니다. 이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성경 문명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면 예수의 증거는 바로 요한계시록, 다니엘 그리고 예언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빛을 갖지 않으면 악의 세력을 살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들은 예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마땅한 삶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동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계셨지만 끊임없이 예언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냥 괜히 한 것이 아니고 이 대단히 중대한 우리의 사명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맵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헐씨드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씨앗이 남은 자손은 더 렘넌트하고 헐시드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냥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아니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끝은 여자의 후손이었고 신약의 끝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를 잘 보시고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상을 잘라놓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을 어긴다고 시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조금 지나가서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이러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시비 건 사람들이 지금 여섯째 계명을 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주 잣대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당신은 뭐 이런 거 있는 거 그럼 되겠냐. 그렇게 정죄함과 동시에 그를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계명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 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계명의 핵심인 안식일은 십계명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그냥 하나의 낱말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사랑 속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포함되지 않은 계명의 규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실체입니다.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를 그냥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공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출발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이것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고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끝나면 그 원리는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피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터집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의 혈관이 막히면 영적인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이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이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직도 혈관이 막힌 분이 계시면 속히 사랑과 혈관을 부르시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날로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명에 합당한 남은 사선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사랑 11절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제가 그동안 마지막 184번째 이 설교 속에 우리 사랑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는 정말 평생 동안 이 서울중앙교회의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혈관에 막힌 일 없이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남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자의 보손 정신, 사랑을 받으며 여자의 보손의 삶을 본받아서 철저한 사기희생과 이타적인 모습으로 여자의 보손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죄 때문에 손상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정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지상 사명으로 실천하는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한 인용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제가 소개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후나이 사치오라는 인문 박사가 평생 동안 세포와 생명을 연구하다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우주 전체의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그 의지가 인간에게는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소멸한다. 창조주의 의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뜻입니다.
아멘.
이제 새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 세상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하늘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단한 것 같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 들어갈 사람들은 새 마음, 새 개념,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좀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함께 나눴던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끊임없이 재림을 향해서 전진하고 끊임없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개인이 준비하며 사시도록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중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익숙히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음악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참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만남의 기회가 없을지라도 기쁜 날, 그 환희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여기 얼굴을 보였던 한 분도 나머지 다 함께 그날에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84번째 설교를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